4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뭐 이래 소식이 왔습니다. 뭐 장례식장에 들러야 돼가지고 그럼 묻겠지요. 누구 장례식이냐? 뭐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돌아가셔가지고 누구 장례식입니다. 그 누구가 바로 그 장례식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예. 장례식의 이 특이점이 있죠.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그죠?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없습니다. 그죠? 물론 상주가 있지만 뭐 실상 사실 장례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손님들의 모임입니다.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치르는 행사라고요. 그죠? 예, 이름만 주인공의 이름이죠. 하지만 다른 행사들은 달라요. 입학식, 졸업식, 뭐 결혼식 뭐 등등 이런 행사들은 다릅니다. 항상 그 행사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죠? 결혼식 하는데 뭐 결혼하는 주인공이 없으면 됩니까? 졸업식 하는데 졸업하는 주인공이 없으면 돼요. 열심히 학문에 정진해서 학위를 받는 주인공이 있고요. 또 그 주인공을 축하해주는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말씀 전하는 목사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찬양팀 사람들이 썩냅니다. 예. 마음의 감동을 이끌어내고 뭐 분위기 잡는 그런 그 찬양 리더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 준비하는 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윈윈하는 의미에서요 우리 모든 그 교인들이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뭐 이민사회 더욱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환경이에요.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공동체 없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이 항상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요. 또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이민사회는 참 그게 좀 우리가 때때로 한국에서 누리는 공동체보다 숫자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도요. 이 교회를 한인 공동체로 생각하고 나옵니다. 한인 공동체의 주인은 한인이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사실 모든 교인들이 되면 되겠죠. 그런 교회들도 뭐 아마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의 필요만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의 갈급함. 아, 내가 갈급하거든요. 내가 뭔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에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지요. 옛날 구약시대에 예배가 곧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요.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러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뭐 그들이라 해서 그런 제사를 잘 드렸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제사도 타락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하지만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심정 자체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사실 그들의 그 제사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 아니었어요. 그 짐승을 잡아야 되고 물론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곡식으로도 가져오라 했지만요. 그들의 그 부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자기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요즘 그 타락한 예배는 뭡니까? 내 갈급함으로 나와요. 내가 뭔가 예배에 나와서 채우려고 나온다는 겁니다. 나사 빠진 예배지요.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결국 내 갈증 그거 해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한인 커뮤니티에 좀 있어야 하겠으니까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필요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되면요, 예배의 주인공은 사실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주인공 된 거니까요. 여기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우리끼리 얼굴 보고 좋고 으쌰으쌰하면 좋다는 겁니다. 예배는 곧 장례식과 같이 돼버립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걸어놓은 행사이되 주인공은 없는. 오늘날 많은 예배가 그렇진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죽었고 이 자리에 없고요.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23절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뭐 우리가 뭐 봤지만 기억 안 나죠. 11장을 언제 봤습니까? 몇달전 아닙니까? 11장에 기억나면 우리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쯤 다 잊어야 정상입니다. 거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합니다.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43장 오니까 그긴 여정을 거쳐갖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성전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럼 그곳이 성전이라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민족에게 남아있죠. 참된 의미의 성전은 아니겠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그대로고요. 모이는 성도들도 그대로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 없네. 마치 장례식의 주인공만 없듯이. 그것이 교회라 할수 있습니까? 보통, 그래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긴 해요. 근데 정말 진짜 교회라고 할수 있냐고요. 반 고흐의 그림 있죠. 반 고흐보다 그림 기술적으로,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 온천지입니다. 온천지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동대문 가면은 고흐보다 고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많다고, 화가들, 길에서. 예. 기법 분석해가지고 연습하고 매일 똑같은 작품 습작으로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나중에는 고흐 그림과 똑같이 그려낼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기술 면에서는 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품은 우리 뭐라 부릅니까? 모작이라고 해요, 모작. 실제로 미술관에서는요, 원작 보호를 위해서 이제 모작을 전시해두기도 합니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눈치 못 채요. 왜요? 똑같거든요. 어쩌면 원작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값어치가 근데 비교됩니까? 모작과 원작의 가치, 그 값어치 비할 수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왜요? 모작에는 원작의 영광이 없거든요. 예술 용어로 그걸 뭐라 합니까? 오라라고 합니다. 아우라라고 합니다. 아우라. 아우라는 원작에서 나옵니다. 물리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유의 물질, 기법, 그가 사용한 원료 이런 데서 아우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뺏겨 그린 그 그림, 거기서도 모작에서도 아우라가 나와야지요. 우리가 눈으로만 그림을 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마음으로도 우린 보거든요. 우린 개념으로도 보고 생각으로도 그림을 봅니다. 이게 진짜 고흐가 살아있었을 때의 당시 작업했던 캔버스였구나. 그가 여기서 이 기대 되고 이렇게 붙이를 했구나. 이런 생각 자체가요. 우리가 그 원작을 바라볼 때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두가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 원작의 아우라예요. 아우라. 그럼 먼다가 그 조그만 그림, 그 모나리자 그거 보러 거기까지 가요. 예. 거기 모나리자 보러 가봐야 보이지도 않잖아요. 앞에 관광객들 한 세네 줄 항상 그 진치고 있으니까 그림은 작고 거기다가 또 유리 보호막까지 해가지고 번들번들하게 해놓고 차라리 보려면 인터넷으로 확대해가 보는 게 낫지요. 원작의 아우라를 느끼기 위함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요, 모작들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설교가 있고요,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요, 그 결국 모작입니다, 모작. 고흐보다 고흐 작품 더잘 그려도요, 자기가 고흐가 아닌 이상 그건 모작이에요. 돈 값어치가 없다고요. 이 시대에 고흐 그림 똑같이 따라 그려가지고 그 기법으로 그림 그리는데 누가 팔립니까? 예. 그 시대에 그 그림이 있었으니까 의미가 있지. 이 시대에 고흐 그림이 그게 뭐 지금 그림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뭐 적어도 초현실주의 이런 거 지금 흐름에 따라가야지. 원작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낙서 쪼가리도 고흐의 것으로 밝혀지면 엄청난 값이 매겨져요. 진짜 별거 없는 찍찍거린 습작인데도요. 비싼 값어치예요. 왜요? 원작의 아우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볼품 없는 목사일 수 있고요. 찬양팀도 없고 매번 실수나 하고 뭐 허접할 수 있지만 뭐 성도들 맨날 죄짓고 다니고 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원작입니다. 그 교회는 원작이라고요. 뭐 멋들어진 건물 없어도요. 원작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원작이 될 건가? 더 멋진 모작이 될 건가? 오늘 본문은 에스겔 11장에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듯 정말 절망 구렁이 끝으로 떨어뜨리는 듯 싶다가도요. 항상 끝에 가면 소망을 보여주세요. 이 소망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바닥을 치긴 쳐야 돼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곳입니다. 가득하다는 것은요. 압도한다는 말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고 뭐 아침에 보니 그 안개가 좌우했잖아요. 좌우. 그런 거를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안개가 가득하면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뭐 운전할 때 차도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가득하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뱃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잔뜩 먹으면요.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욕심에 부합하는 것들 참 많지요. 게다가 율법서를 보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도무지 다 지킬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따지고 지키려 들다 보면요. 다 지킬 엄두조차 못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가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잔이 넘쳐버리면요. 거기에 뭘 못 따로요. 가득하면 다른 것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요.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백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백날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 백날 첫날 한번 다짐해 보라고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아, 나 미워하지 말자. 아, 질투 좀 하지 말자. 뭘 안 하려고 하면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우리 그 결국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져요. 사랑이 가득 차버리면요. 다른 것 안 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못 들어와요. 내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어디 시기가 못 들어온다고, 질투함이 못 들어온다고, 미움이 못 들어온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세상 자랑도 판칠 수 있고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가치관들 들어와 있을 수 있고요. 아 뭐 서로 친목이나 도모하는데 골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해버리면은 그런 것들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그 미시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안개가 온 만물을 압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5절이 그 뜻입니다.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합니다. 교회도 사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성전 안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6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곳이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명합니다.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면서 뭐 9절에도 그 말이 다시 나와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유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있고요. 다르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음행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뭐 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 바람이 났을 때는 그 부모로서 그 용서하는 그 일도 아닙니다. 뭐 용서하고 마시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니는 그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 나중에 뭐 바람핀게 들통나가 쫓겨났다. 부모된 자들 중에 같은 이유로 자녀를 쫓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탐탁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그게 변치 않습니다. 네, 뭐 내 딸이다. 뭐 해라. 아이고, 그 내 아들이다.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 하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음란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가 되겠지요. 하나님 지극히 싫어하는 죄악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까닭도 사실 거기에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참 참기 힘드신 거죠. 우상숭배, 나를 배신하는 거.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 죄도 용서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몹시 싫어하는 죄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체를 근처에 묻지 말라는 말은요, 이 시체가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상징을 성전 곁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상치 말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영국에는 교회 마당에 그 공동묘지도 많은데, 그죠? 예. 이제 교회는 성전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에스겔 당시에는 성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우리는 좀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아무튼 이 성전은 역사 속에 없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이 성전은.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스스로 성전 되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만큼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겠지요. 지난주에 막대기와 줄자를 쥐어주고 꼼꼼히 측량하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약속을 굳게 믿기를 원한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미 음행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 번을 배신한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실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고 꾸짖으시고 준엄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버리셨나 싶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한결같으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에 영원히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사실 이거 부부관계는 이런 거 참 용서하기가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줄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 나중에 우리가 막 애를 쓰다 보니까 뭐 의리로 사니 뭐 정으로 사니 막 억지로 나중에 그딴 소리는 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은 이게 안 되거든요. 영원히 사랑해 줄 수도 없고요, 영원히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희 가운데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 지나온 고난을 보면요, 하나님이 버렸나 싶었는데 11장에서 영광이 떠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다른데 멀리 있지 않아요.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속에 또한 영원히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음란을 행하고 난리를 쳤는데도요, 하나님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분, 누구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여기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크고 벅찬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심지어 하나님도 마치 우리를 떠나듯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지만 결국 성전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면서 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에 영혼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또 연약하고 수도 없이 흔들리는 가여운 인생들이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머물러 있고 계시다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다른 무엇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욕망들, 그런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 영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아오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삶의 여러 부족한 문제들이 우리의 불평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놀라운 감사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께서 삼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